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자 어린이들이 5살이 되면은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여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여자 어린이들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그럴 자신감을 키워줄 만한 인물을 알게 되거나 관련 교육을 받는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을 착안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인형 제조회사 마텔이 외모 지상주의를 탈피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자 어린이들과 10대 소녀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드림갭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소녀들의 잠재력 발전을 연구하는 학교를 지원하고 매년 여성의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최소 10명씩 선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마텔이라는 인형 회사는요, 금발머리에 하얀 피부, 늘씬한 백인 여성을 본딴 인형을 만들어서 외모 지상주의에 사실상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아왔었고요. 이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변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흰 피부, 푸른 눈, 금발의 천편일률적인 외모를 벗어던지고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 모양을 달리하는 패셔니스타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회사 자체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미인상에 대한 진실된 시각을 갖도록 다양한 인형을 제작했었는데요. 이런 노력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렵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 여성에 대한 부당하고 그릇된 대우와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요즘 사회 분위기를 타고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거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들어보시죠.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위성 센서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방 하원의 의석 분포와 대통령 선거 인단 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재조정하고 연방 정부가 각 주에 나누어 주는 예산 규모도 조정합니다. 2020년 실시할 인구조사 센서스를 앞두고 인구조사국에서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1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10년 인구조사 때는 임시직 직원 15만 명이 2억 2천만 킬로미터를 운전해 직접 주소를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위성 사진 방법으로 설문지를 보낼 주소의 70%를 확정하고 나머지 4,500만 곳을 확인하는 데 직원들을 쓴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센서스국 소속 지리학자들은 2009년과 현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농가가 사라지는 등 변화가 생긴 지역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미국 전역을 1,100만 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눈 센서스 블록을 일일이 살펴보며 이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인공위성뿐 아니라 인구조사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해 우편으로 붙이는 대신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문에 응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4,500만 가구에 대해선 조사원이 설문지 소프트웨어가 깔린 휴대전화를 들고 방문하게 되고 전화로 설문에 응하는 방법도 최초로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인터넷으로 인구조사를 하면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응답하기 조심스러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고령 취업. 미국의 고용 상황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고령 인구, 즉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의 취업률이 6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은퇴 연령을 늦추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19.2%가 취업자로 이 비율은 1980년대 중반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67세 은퇴자들의 소비 수준이 62세 은퇴자들보다 50% 정도 높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남성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남성보다 오랫동안 일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대졸 남성의 평균 은퇴 나이는 65.7세로 62.8세인 고졸 남성보다 2.9세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졸자는 64.6세, 고졸자는 64.1세로 은퇴 연령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더구나 대졸자들의 고연봉직 취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같은 요인까지 겹쳐서 학력에 따라 은퇴 시기 저축액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 주도의 이른바 대북 압박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한 이현철 기자의 보도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We have never sought war with North Korea and still today we do not seek it. If war does come, it will be because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28일 대륙간.
아, 네. 헨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1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자 북한과의 전쟁을 원치 않고 모색하지도 않지만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기도 했죠.
네.
지난해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는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강도를 더해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걸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사실상 이끌었던 인물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대사 등과 여성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때 강제 북송 피해 탈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하기도 했고요.
네.
지난해 11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탈북자 지현아 씨와 또 조유리 씨를 만나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헨리 대사는 이때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서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믿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자체 조사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집중 조명하고 또 북한 정부의 끔찍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모로 활동이 활발했는데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9일 있었는데요.
네.
이날 오전에 인터넷 매체 등 일부 언론이 헤일리 대사의 사임서를 먼저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오전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헨리 대사가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퇴 문제를 논의를 했다. 그리고 이 소식에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들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나의 친구 니키 헨리 대사가 오늘 백악관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전 한 11시가 좀 지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로 사퇴하는 건 아니고요. 올 연말까지는 대사 직을 수행합니다.
네. 자, 가장 궁금한 게 사퇴를 왜 할지 그 이유인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는요. 헨리 대사가 6개월 전에 이미 사의를 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그가 임무를 잘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헨리 대사 본인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임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냈고 또 바로 트럼프 정부 초대 유엔 대사직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8년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할 수도 있도록 자리를 비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유엔 대사를 한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활동 때문이겠지만 공화당의 이 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일단 2020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치러지게 될
네.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을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에서는 헨리 대사의 사임과 관련해서 어떤 보도를 내는가요?
네, 여러 매체에서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직 백악관 관리를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대사에게 분노한 것처럼 보인 적은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는 좋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다만 헤일리가 트럼프의 신경을 거스른 건 단 한 가지, 바로 그의 야망이다. 정치적인 야망이라고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네.
정치인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벌어질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을 때 지금 물러나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패배로 트럼프 정부가 경량에 휩싸이더라도 정치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거취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의 지인을 인용해서 사임 이후 싱크탱크나 민간기업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뉴욕커는 공화당 주지사 출신인 헤일리가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위해서 뛰고 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게 뭔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가 직접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 다음 기사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 7일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가서
네.
김정은 위원장도 면담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아시아 순방 전에 기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네.
북한이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보일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네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면서 달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국도 북한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북이 이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뤄낸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볼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많은 필요 조건이 있으며 미북은 이 목표로 가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뢰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북 정상회담 계획도 방북에서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이번 네 번째로 이제 북한을 간 건데 지난번과 다르게 좀 진전을 이뤘다라고 자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모두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일단 내보였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약 7시간 당일치기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5시간 남짓을 김정은 위원장과 보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청와대는 이걸 두고 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북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폼페오 장관 모두 다 만족감을 일단 표하시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미북 협상이 확실하게 다시 본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방북에서 핵심 관심사는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였는데 아직 날짜하고 장소는 정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만 9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다음
네.
달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다. 지금은 선거 때문에 너무 바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11월 6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이후에 회담이 조율이 되겠죠.
네.
장소도 싱가포르를 제외한 서너 곳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북한에서 열릴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말하라고 대통령의 개인 별장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도 열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김정은 위원장도 좋아할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이제 공식화된 건데요. 그러면 비핵화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좀 있을까요?
관련된 소식이 바로 다섯 번째로 많이 본 뉴스에 오른 소식인데요.
네.
폼페오 장관의 방북 이후 국무부의 성명을 함지아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7일 날 헤더노우트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인데요. 폼페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네 가지 사안 그리고 2차 정상회담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네 가지 사안 하면 먼저 미북 간의 새로운 양국 관계 수립, 또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끝으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굳이 이야기한 건 다시 말해서 비핵화 조치만 논의한 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 뭐 예를 든다면 그게 뭔지는 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노우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 가운데 남아있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무 차원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새롭게 발표된 부분은요.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검증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이 부분입니다.
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5월에 폭발을 했잖아요.
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제 북한이 했는데 이때는 해외 기자들만 일부 참관을 했고 사찰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참관을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폭파한 게 맞느냐.
네.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증단을 수용하겠다라고 김 위원장이 이걸 미국 쪽에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자, 이미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이 방문하는 것 때문에 여러 평가들이 좀 엇갈리게 나오고 예. 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헤더노워트 대변인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한 북한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이미 파괴한 시설이기 때문에 진전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네.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과거에는 기자들만 초청을 했다. 그리고 사찰단이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는 가본 일이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이 이번에 이 시설을 둘러보고 맡은 일을 한다는 것은 과거 이루어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몇몇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허용한 북한의 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풍계리에서 어떤 종류의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시험하고 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이 핵실험 당시 플루토늄이나 무기급 우라늄 혹은 두 종류 모두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이번 사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런 종류의 검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의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무기급 우라늄 역시 핵실험에서 사용 여부만을 파악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대한 발전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핵폐기 전문가인 쉐릴 로퍼 씨는요.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폐기된 상황에서는 얻을 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폐기로 인해서 모든 터널 입구가 막혔고 이로 인해서 채취할 시료가 사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따라서 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가운데 어떤 물질이 이 핵실험에 이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이걸 그 폐쇄된 핵실험장을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걸 하려면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구멍을 뚫고 시료를 채취하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드릴이 보통 원유를 시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
아.
예, 대형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큰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과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본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네.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했고요.
네.
또 기자들이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 측과 대화를 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네.
그러자 그렇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가장 논란이 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한국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나요?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일 이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인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라고
네.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라면서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소 진화를 한 상황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먼저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게 논란이 됐고요.
네.
그러자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현황 또 남북관계 상황 대북 제재 국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다라고 다시 한번 진화를 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돼서 몇몇 쟁점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을 문제 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엔 제재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을 해야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번 논란을 놓고 미국 과 한국이 이 제재 문제를 넣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모든 사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다시 한번 진화를 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의 전격적인 사의 발표 알아봤고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사찰단을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살펴봤고요. 또 제재를 둘러싼 최근 미국과 한국의 미묘한 시각차도 알아봤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 독자들이 많이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Save the Last Dance for M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탈북자 출신 화가가 미국에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예술상을 받았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미술로 글로벌한 이슈인 인권 문제를 대변한 것에 대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 줄리 브라운리. 지난 4일 탈북 화가 송벽 씨가 캘리포니아주 벤추라 카운티 박물관에서 2018 글로벌 예술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해 큰 영향력을 끼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송벽 화가가 국제적인 현안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알려왔고 작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시상 이유입니다. 닐 앤드류 벤추라 시장과 줄리 브라운리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상을 동시에 받은 송벽 화가는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해 짧은 연설로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상을 북한의 독재하에서 애국군에 지쳐 사나한 300만의 영혼들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혀 수용소에서 가장 박해받다 돌아가신 불쌍한 영혼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태평양놈의 작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진정한 독재하에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물며 배부름의 자유마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2,500만의 그 아픔을 저는 수많은 전시가 수많은 작품들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하지만은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줄리 브라운리 연방 하원 의원에 대신해 시상한 시의원은 브라운리 의원이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쿠바 출신 예술가에 이어 송벽 화가가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은 5년 전 설립된 벤추라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글로벌 아티스트 인스티튜트가 매년 국제사회 현안에 초점을 두는 예술가를 선정해 대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온 활동을 펴온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 단체가 선정한 예술가들은 쿠바,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었는데요. 북한 출신으로는 송벽 씨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폴락 대표는 VOA에 송벽 화가가 굶주림에 고통받고 감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척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대표는 이날 소개된 송벽 화가의 그림이 북한 주민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t's a young woman that wants to peek out and see what's out there. But she can't. But there's a butterfly there. And that
젊은 여성이 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옆에 있는 나비는 자유롭게 날 수 있다. 그림의 여성이 바로 지금의 북한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설명입니다. 송벽 화가가 이날 소개한 호기심이란 제목의 그림은 하얀 바탕에 소녀로 보이는 인물이 벽에 감춰져 있던 얼굴을 반쯤 내밀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소녀 옆에는 연두색 나비가 날고 있고 이 소녀의 두 눈동자에는 나비의 형상이 비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눈을 왜 만들어놨겠어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동시대 사는 살아가는 사람 세계인으로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키면 살아야 될 일 그래서 저는 눈에다가 좀 주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작품을 하거든요.
송 화가는 이 작품에 대해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심과 푸른 창공을 날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북한 선전일꾼 출신 40대 탈북자 송벽 화가는 2002년 한국에 입국한 뒤 미술대학을 거쳐 자유와 평화, 가족 등을 주제로 북한의 통제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부터였습니다. 송 씨의 작품 가운데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은 김정일의 얼굴과 미국의 여배우 마를린 먼로의 몸을 합성해 풍자한 벗어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지하철 환풍기 바람에 치맛자락이 올라가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영화 속 장면을 이용해 그린 그림인데요. 몸은 마를린 먼로인데 얼굴은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입니다. 송화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숨기지 말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1년에 4,50여 점의 작품을 그린다는 송화가는 2012년 워싱턴에서 미국 내 첫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화가는 이날 VOA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관련 국가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싱가포르에서 만남을 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독재자 만나는 건 다 좋은데 지금에 와서 그 독재자를 미화하려고 그 독재자를 인정하고 그거 저는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 독재자를 인정하면은 그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면은 그 2,500만 국민들이 다시 놓여야 되고 3대째 평생을 놓여야 되는데 이 역사의 진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과 타협했는지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날 송화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 길은 암덩어리 같은 김씨 정권을 덜어내는 길뿐이라는 걸 미국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는 걸 철학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출마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 중심을 철학적으로 이제 내걸고 그거 국민들한테 약속했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면은 그 3만 명 가까이 되는 탈북자들이 그 아픔, 서러움,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이 인권에 대한 자체가 말살되고 있는 그런 국가에 가가지고 김정은 대통령이 나에는 전치만은 아주 똑똑하고 예력 있고 이건 찬양이 아니라 그거 찬양을 넘어가지고 김정은 독재 정권을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먼저면 북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사람들의 처절함 그리고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도 없이 구박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잡아가요. 정치적 무시험서를 끌려갖고 뭔가 핍박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고 앞으로 김정은이한테 강력하게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벽 화가의 작품은 지난달부터 이달 첫째 주말까지 벤츄라시에서 전시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박물관과 인접한 비타 아트센터에 송 작가의 작품 24점이 소개됐습니다.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 주민과 미국 사람, 신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무거운 주제를 나타내지만 송화가 특유의 익살스러운 풍자가 들어가거나 잔잔한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아랫도리를 미국인 소녀에게 보여주는 장면 뒤로 평화라는 단어가 보이는 작품은 개발한 무기를 자랑하며 평화를 주장하는 북한 정권의 위선을 보여줍니다. 확대경을 들고 나치 독일 정권의 히틀러 코스염을 단 김정은을 들여다보고 있는 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확대경에 비친 김정은은 작고 초라한 해골로 표현됐습니다. 송화가는 VOA에 이 작품의 의미를 김정은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김정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시회를 찾은 미국인들은 북한의 선전화를 그렸던 화가가 가족을 잃고 북한을 탈출해 반체제 운동가로 활동한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와이에서 왔다는 미국인 남성 존 씨는 북한 병사가 활을 쏘는 모습 뒤로 고운 꽃 한 송이가 만개 있는 그림을 가리켰는데요. 작가가 개인적인 느낌을 잘 표현했다면서 전쟁과 평화, 폭력과 사랑 간의 갈등을 말해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What I get out of it is it shows like the conflict between the war and the peace, you know, and also that.
자신을 화가라고 소개한 미국인 여성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북한 고아 소년이 동생을 안고 있는 뒷모습을 담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자넷 블랙 씨는 그림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슬픔과 갑갑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며 정권은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adness. Yeah, sadness and I think the frustration of what a government promises between
블랙 씨는 작가가 북한 사회의 진실의 단면을 말해주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선전화를 그렸던 화가가 중국으로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 남성은 송벽 화가가 김정은을 히틀러에 비유한 것에 동의한다며 미국과 한국, 북한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길 희망했습니다. 한편 송벽 화가의 작품들은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보급 식량이 도착하기 전에 섬터 요새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루 종일 포탄이 쏟아졌고요. 섬터 요새 하늘에는 연기가 구름처럼 치솟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합중국의 길을 내리면 우리도 사격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어서 항복을 알리는 백기가 올라갔습니다. 섬터 요새의 전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썸터 요새에서의 앤더슨 소령의 항복 소식은 4월 13일 토요일 늦게 워싱턴에 전해졌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강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선전포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남부 7개 주를 강력한 군대가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맞설 군대가 필요합니다. 남부군이 장악한 요새와 연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합중국 주들이 7만 5천 명의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은 물론이고요. 북부의 민주당원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 의원에게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더글러스 의원은 링컨과 회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오랜 정적을 환영했습니다.
7만 5천 명의 군대로는 남부군과 맞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남부 극단주의자들이 일으켰던 문제들을 돌아보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는 남부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모르는 것 같군요. 남부군과 맞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 명의 병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더글라스 상원 의원은 연방을 위해 일했습니다. 북서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민주당원들에게 공화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링컨 행정부와 반대쪽에 있지만 연방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노력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전쟁에는 중립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오직 애국자 아니면 반역자만 존재할 뿐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합중국의 주들에게 남부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부의 여러 주들은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신속히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보스턴을 비롯한 북부 여러 도시에서 군대가 결성됐고요.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 경계선에 위치한 주들은 군대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경계 지역에 있는 주들은 군 파견은커녕 합중국을 탈퇴해 남부연합에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남부가 평정하길 바라기 때문에 연방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연방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군 파병 요청이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테네시주는 연방을 돕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보내줄 수 없지만 반대로 남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1만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할 거라고 합니다. 켄터키나 아칸소, 미주리 주지사들도 같은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버지니아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지켜봤습니다. 버지니아는 입지 조건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버지니아주에서는 이미 연방 탈퇴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고 결국 1861년 4월 17일 내전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합중국을 탈퇴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연방 탈퇴 결정으로 합중국은 유능한 군사령관 한 명을 잃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민인 로버트 리 장군이었습니다. 리 장군은 30여 년간 합중국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에게 퇴역하는 윈필드 스코트 장군의 후임으로 육군 총사령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서 육군 총사령관직 제의를 받은 날, 로버트 리 장군은 연방을 탈퇴한 버지니아로부터도 같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리 장군은 연방을 사랑했지만 또한 고향인 버지니아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육군 총사령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버지니아가 연방을 탈퇴하는 걸 반대했고 지금도 합중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인 버지니아에 총을 겨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결코 고향인 버지니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육군에서 퇴역했고 곧이어 버지니아군 사령관직을 수락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합중국에서 탈퇴한 다음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1,000명의 병력이 합중국의 대포 제조 공장과 병기고가 있는 버지니아의 하퍼스 페리로 이동했습니다. 하퍼스 페리는 몇 년 전 존 브라운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공격했던 장소였습니다. 하퍼스 페리에 주둔하고 있던 합중국 군 병력은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합중국은 버지니아 군에 맞서 마을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퇴각했습니다.
퇴각하기 전에 대포공장과 병기고에 모두 불을 질러라. 버지니아 군에게 단 하나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합중국군은 대포공장 안에 있던 장비를 모두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하퍼스 페리를 점령하고요, 장비들을 남쪽으로 보냈고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남부군의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버지니아군은 버지니아의 최대 군항인 노포크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레이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Don't you know?